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3년 2월 23일 목요일입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과 구약 창세기입니다.
6장 어느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를 지나가고 계셨다. 제자들이 미리삭을 뽑아 손으로 비벼서 먹었다.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이 물었다. 어찌하여 당신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짓을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다윗과 그의 일행이 굶주렸을 때에 다윗이 어떻게 하였는지 읽은 적이 없느냐? 다윗은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드려진 빵을 먹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간 사람들에게도 주었다. 그 빵은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빵이었다.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덧붙여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또 다른 안식일에는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는데 거기에는 오른손이 마비된 사람이 있었다. 율법 선생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를 지켜보고 있었다.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주면 그 일을 트집잡아 예수를 고발하려는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그것을 알면서도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모두가 볼 수 있게 일어서라. 그 사람이 일어섰다. 예수께서 율법 선생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물어보겠다. 안식일에 어떤 일을 하는 것이 모세의 법에 맞느냐? 선한 일을 하는 것이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냐? 생명을 살리는 일이냐? 생명을 죽이는 일이냐? 그러고 나서 모든 사람을 둘러보시며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손을 내밀어라. 그 사람이 그렇게 하자 손이 말짱하게 나았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선생들은 잔뜩 화가 나서 예수를 어떻게 할까 의논하였다. 그 무렵에 예수께서 기도하려고 산으로 가셨다. 그리고 밤을 새워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날이 밝자 제자들을 부르셨다. 그 가운데서 열두 사람을 뽑아서 사도라고 부르셨다. 그 열두 사도는 예수께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주신 시몬과 시몬의 동생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빌립과 바돌로매, 마테, 도마, 알페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열심장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가리옷 유다이다. 이 가리옷 유다가 예수를 배반한 사람이 되었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와 평지에 멈추셨다. 그곳에는 예수의 제자들이 무리를 지어 모여 있었다. 그리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 지방에서 온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 그들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 병을 고치려고 모여든 사람들이었다. 악령에게 시달림을 받던 사람들도 병이 나았다. 사람들은 모두 예수께 손을 대려고 애를 썼다. 그분께로부터 모든 사람의 병을 낫게 하는 힘이 나왔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제자들 둘러보시며 말씀하셨다. 너희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굶주리는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우는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가 웃을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을 따른다고 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들은 너희를 따돌리고 모욕할 것이다. 그들은 너희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조차 꺼려할 것이다. 이런 일이 있을 때에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에는 기뻐 뛰어라. 너희가 하늘나라에서 큰 상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조상이 예언자들에게 똑같이 못된 짓을 했었다. 그러나 너희 부자들에게는 화가 미칠 것이다. 너희는 이미 너희가 받을 위안을 다 받았기 때문이다. 지금 배부른 너희에게는 화가 미칠 것이다. 너희가 굶주릴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웃는 너희에게는 화가 미칠 것이다. 너희가 슬퍼하며 울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할 때에 너희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그들의 조상도 거짓 예언자들을 칭찬했었다.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어라.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어라. 너희를 악하게 대접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여라. 누가 한쪽 뺨을 때리거든 다른 쪽 뺨도 내주어라. 누가 내 겉옷을 가져가거든 그에게 내 속옷을 거절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달라는 사람에게 주어라. 누가 너희 것을 가져가면 돌려달라고 하지 말아라.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사람들에게 해주어라.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그게 무슨 칭찬받을 만한 일이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한다. 너희에게 잘해주는 사람들에게만 잘해주면 그게 무슨 칭찬받을 만한 일이겠느냐? 그런 일은 죄인들도 한다. 돌려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만 구워주면 그게 무슨 칭찬받을 만한 일이겠느냐? 죄인들도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여 제 친구들에게 구워준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잘해주어라. 그리고 아무것도 돌려받을 생각하지 말고 구워주어라. 그러면 큰 상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고마워할 줄 모르는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에게도 잘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도 비판받지 않을 것이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도 정죄받지 않을 것이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여라. 그러면 너희도 용서받을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주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후하게 주실 것이다. 죄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게 담아 내 옷자락에 부어주실 것이다.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베푼 그대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예수께서는 또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다.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안내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두 사람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스승보다 높은 제자는 없다. 그러나 누구든지 충분히 훈련을 받고 나면 자기의 스승과 같이 될 것이다. 어찌하여 너희는 다른 사람의 눈에 들어있는 먼지는 보면서 자기 눈에 든 큰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내 눈에 들어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친구여 자네 눈에 있는 먼지를 꺼내주겠네 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 들어있는 들보를 꺼내어라. 그래야 내 눈이 맑아져서 다른 사람들의 눈에 든 먼지를 꺼내줄 수 있을 것이다.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러므로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가시덤 불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고 찔레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없다. 선한 사람은 마음속에 쌓아둔 선에서 선한 것을 낸다. 마찬가지로 악한 사람은 마음속에 쌓아둔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넘쳐 흐르는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게 주님 주님 하면서 내 말은 따르지 않느냐? 내게 와서 내 말을 듣고 따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가르쳐 주겠다. 그런 사람은 집을 튼튼하게 짓는 사람과 같다. 그 사람은 땅을 깊이 파고 바위 위에다 기초를 놓는다. 홍수가 나고 강물이 집을 덮쳐도 집은 흔들리지 않는다. 집을 튼튼하게 지었기 때문이다. 내 말을 듣기만 하고 따르지 않는 사람은 기초도 놓지 않은 맨땅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강물이 덮치면 집은 금방 무너져 완전히 부서지고 만다.
창세기 제24장. 아브라함은 이제 나이가 많은 노인이 되었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는 일마다 복을 주셨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아보는 늙은 종에게 말하였다. 너의 손을 나의 다리 사이에 넣어라. 나는 내가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두고서 맹세하기를 바란다. 너는 나의 아들의 아내가 될 여인을 내가 살고 있는 이곳 가나안 사람의 딸들에게서 찾지 말고 나의 고향, 나의 친척이 사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나의 아들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찾겠다고 나에게 맹세하여라. 그 종이 아브라함에게 물었다. 며느님이 되실 여인이 저를 따라오지 않겠다고 거절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주인 어른의 아드님을 데리고 주인께서 나오신 그 고향으로 가야 합니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였다. 절대로 나의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가지 말아라. 주 하늘의 하나님이 나를 나의 아버지 집, 내가 태어난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며 나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이 땅을 너의 씨에게 주겠다 하셨다. 그러니 주님께서 천사를 너의 앞에 보내셔서 거기에서 내 아들의 아내 될 사람을 데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그 여인이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않으면 너는 나에게 한이 맹세에서 풀려난다. 다만 나의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가지만은 말아라. 그래서 그 종은 손을 주인 아브라함의 다리 사이에 넣고 이 일을 두고 그에게 맹세하였다. 그 종은 주인의 낙타 가운데서 열 마리를 풀어서 주인이 준 온갖 좋은 선물을 낙타에 싣고 길을 떠나서 아람 나하라임을 거쳐서 나홀이 사는 성에 이르렀다. 그는 낙타를 성 바깥에 있는 우물 곁에서 쉬게 하였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다.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는 때였다. 그는 기도하였다. 주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오늘 일이 잘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제가 여기 우물 곁에 서 있다가 마을 사람의 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면 제가 그 가운데서 한 소녀에게 물동이를 기울여서 물을 한 모금 마실 수 있게 하여 달라 하겠습니다. 그때 그 소녀가 드십시오. 낙타들에게도 제가 물을 주겠습니다 하고 말하면 그가 바로 주님께서 주님의 종 이삭의 아내로 정하신 예인인 줄로 알겠습니다. 이곳으로서 주님께서 저희 주인에게 은총을 베푸신 줄을 알겠습니다. 기도를 미처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왔다. 그의 아버지는 부두엘이고 할머니는 밀가엘이다. 밀가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로서 아브라함에게는 재수벌이 되는 사람이다. 그 소녀는 매우 아리따고 지금까지 어떤 남자도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였다. 그 소녀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동이에 물을 채워가지고 올라올 때그 종이 달려가서 그 소녀를 마주보고 말하였다. 이 물동이에 든 물을 좀 마시게 해 주시오. 그렇게 하니 리브가가 할아버지 드십시오 하면서 급히 물동이를 내려 손에 받쳐들고서 그 노인에게 마시게 하였다. 소녀는 이렇게 물을 마시게 하고 나서 제가 물을 더 기르다가 낙타들에게도 실컷 마시게 하겠습니다 하고 말하면서 물동이에 남은 물을 곧 구유에 붓고 다시 우물로 달려가서 더 많은 물을 길어왔다. 그 처녀는 노인이 끌고 온 모든 낙타들에게 먹일 수 있을 만큼 물을 넉넉히 길어다 주었다. 그렇게 하는 동안에 노인은 이번 여행길에서 주님께서 모든 일을 과연 잘 되게 하여 주시는 것인지를 알려고 그 소녀를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낙타들이 물 마시기를 그치니 노인은 반세겔 나가는 금 코걸이 하나와 10세겔 나가는 금팔찌 두 개를 소녀에게 주면서 물었다. 아가씨는 느덱 따님이시오. 아버지 집에 우리가 하룻밤 묵어갈 수 있는 방이 있겠소. 소녀가 노인에게 대답하였다. 저희 아버지는 한자가 부두엘이고, 할머니는 한자가 밀가이고, 할아버지는 한자가 나홀입니다. 소녀는 말을 계속하였다. 우리 집에는 겨와 여물도 넉넉하고 하룻밤 묵고 가실 수 있는 방도 있습니다. 일이 이쯤 되니 아브라함의 종은 머리를 숙여서 주님께 경배하고 나의 주인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주인에게 주님의 인자와 성실을 끊지 않으셨으며 주님께서 저의 길을 잘 인도하여 주셔서 나의 주인의 동생 집에 무사히 이르게 하셨습니다 하고 찬양하였다. 소녀가 달려가서 어머니 집 식구들에게 이 일을 알렸다. 리브가에게는 라반이라고 하는 오라버니가 있는데 그가 우물가에 있는 그 노인에게 급히 달려왔다. 그는 자기 동생이 코골이와 팔찌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또 노인이 누이에게 한 말을 누이에게서 전해 듣고 곧바로 달려 나와서 우물가에 낙타와 함께 있는 노인을 만났다. 라반이 그에게 말하였다. 어서 들어가시죠. 할아버지는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신 분입니다. 어찌하여 여기 바깥에 서 계십니까? 방이 준비되어 있고 낙타를 둘 곳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노인은 그 집으로 들어갔다. 라반은 낙타의 짐을 부리고 낙타에게 겨와 여물을 주고 노인과 그의 동행자들에게 밥 씻을 물을 주었다. 그런 다음에 노인에게 밥상을 차려드렸다. 그런데 노인이 말하였다. 제가 드려야 할 말씀을 드리기 전에는 밥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라반이 대답하였다. 말씀하시지요. 노인이 말하였다. 저는 아브라함 어른의 종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셔서 주인은 큰 부자가 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주인에게 양떼와 소떼, 은과 금, 남종과 여종, 낙타와 나귀를 주셨습니다. 주인 마님 사라는 노년에 이르러서 주인 어른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으셨는데 주인 어른께서는 모든 재산을 아드님께 주셨습니다. 주인 어른께서 저더러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의 아내가 될 여인을 내가 사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의 딸들에게서 찾지 말고 나의 아버지 집, 나의 친족에게로 가서 나의 며느리감을 찾아보겠다고 나에게 맹세하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인 어른에게 여쭙기를 며느님이 될 규수가 저를 따라오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였습니다. 주인 어른은 내가 섬기는 주님께서 천사를 너와 함께 보내셔서 너의 여행길에서 모든 일이 다 잘되게 해주실 것이며 내가 내 아들의 아내들 처녀를 나의 친족, 나의 아버지 집에서 데리고 올 수 있게 도와주실 것이다. 내가 나의 친족에게 갔을 때 그들이 딸을 주기를 거절하면 나에게 한 이 맹세에서 너는 풀려난다. 그렇다. 정말로 내가 나에게 한 이 맹세에서 내가 풀려난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우물에 이르렀을 때 저는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면 제가 오늘 여기에 와서 하는 일이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여기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처녀가 물을 기르러 오면 그에게 항아리에 든 물을 좀 마시게 해달라고 말하고 그 처녀가 저에게 마시라고 하면서 물을 더 기르다가 낙타들에게도 마시게 하겠다고 말하면 그가 바로 주님께서 내 주인의 아들의 아내로 정하신 처녀로 알겠습니다 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음속에 기도를 다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왔습니다. 그는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에게 마실 물을 좀 주시오 하였더니 물동이를 어깨에서 곧바로 내려놓고 드십시오. 낙타들에게도 제가 물을 주겠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을 마셨습니다. 따님께서는 낙타에게도 물을 주었습니다. 제가 따님에게 뉴덱 따님이시오 하고 물었더니 따님께서는 아버지는 함자가 부두엘이고 할아버지는 함자가 나홀이고 할머니는 함자가 밀가입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저는 따님의 코에는 코걸이를 걸어주고 팔에는 팔찌를 끼워주었습니다. 일이 이쯤 된 것을 보고 저는 머리를 숙여서 주님께 경배하고 제 주인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주님은 저를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주인 동생의 딸을 주인 아들의 신부감으로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어른들께서 저희 주인에게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보여주시려거든 저에게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그렇게 하지 못하시겠거든 못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 저도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할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였다. 이 일은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로서는 좋다거나 나쁘다거나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리브가가 있으니 데리고 가서 주님이 지시하신 대로 주인 아들의 아내로 삼으십시오. 아브라함의 종은 그들이 하는 말을 듣고서 땅에 엎드려 주님께 경배하고 금은 폐물과 옷가지들을 꺼내서 리브가에게 주었다. 그는 또 값 나가는 선물을 리브가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주었다. 종과 그 일행은 비로소 먹고 마시고 그날 밤을 거기에서 묵었다. 다음 날 아침에 모두 일어났을 때 아브라함의 종이 말하였다. 이제 주인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떠나게 해주십시오. 리브가 오라버니와 어머니는 저 애를 다만 며칠이라도 적어도 열흘만이라도 우리와 함께 더 있다가 떠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종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저를 더 붙잡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미 저의 여행을 형통하게 하셨으니 제가 여기에서 떠나서 저희 주인에게로 갈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말하였다. 아이를 불러다가 물어봅시다. 그들이 리브가를 불러다 놓고서 물었다. 이 어른과 같이 가겠느냐? 리브가가 대답하였다. 예,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물을 아브라함의 종과 일행에게 딸려보내면서 리브가에게 복을 빌어주었다. 우리의 누이야,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어라. 너의 씨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리브가와 몸종들은 준비를 마치고 낙타에 올라앉아서 종의 뒤를 따라 나섰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은 리브가를 데리고서 길을 떠날 수 있었다. 그때 이삭은 이미 부엘라 헤로이에서 떠나서 남쪽 네겝 지역에 가서 살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에 이삭이 산책을 하려고 들로 나갔다가 고개를 들고 보니 낙타 행렬이 한때 오고 있었다. 리브가는 고개를 들어서 이삭을 보고 낙타에서 내려서 아브라함에게 종에게 물었다. 저 들판에서 우리를 맞으러 오는 저 남자가 누굽니까? 그 종이 대답하였다. 나의 주인입니다. 그러자 리브가는 너울을 꺼내서 얼굴을 가렸다. 그 종이 이제까지 모든 일을 이삭에게 다 말하였다. 이삭은 리브가를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이렇게 해서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가 되었으며 이삭은 그를 사랑하였다. 이삭은 어머니를 여의고 나서 위로를 받았다.
어린이를 위한 성경 동화 시리즈.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된다라고 했습니다. 성경 동화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이루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되자 대제사장과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은 은근히 예수님을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사렛에서 가까운 가나 마을에서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 집에 초대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도 이를 돕기 위해 그곳에 갔습니다. 손님들이 먹고 마시는 사이에 어느덧 준비해둔 포도주가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말했습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졌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예수님은 그 집 하인들에게 여섯 개나 되는 큰 독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했습니다. 자, 이젠 그것을 손님들에게 대접하라.
네? 이건 물인데.
하인들이 놀라서 독 안을 들여다보니 그 안에는 어느새 물 대신 포도주가 가득 들어있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예수의 생애와 교훈. 히브리서 1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처럼 본래 하나님이셨지만 자신을 비우고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 44절에서 52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이 겨자씨를 자기 밭에 가지고 가서 뿌렸다. 겨자씨는 씨앗 가운데서 가장 작은 씨앗이지만 그것이 자라면 어느 푸성기보다도 커져서 나무가 되고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또 다른 비유를 주셨다. 어떤 여자가 밀가루 서말에 누룩을 섞어 넣었다. 시간이 지나자 그 밀가루 반죽은 크게 부풀어 올랐다. 하늘나라는 이런 누룩과도 같다. 하늘나라는 밭에 묻혀있는 보물과 같다.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제자리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가지고 있는 것을 모조리 팔아 그 밭을 산다. 또 하늘나라는 아름다운 진주를 찾는 장사꾼과 같다. 장사꾼은 아주 귀한 진주를 발견하면 돌아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 그것을 산다. 하늘나라는 바다에 그물을 쳐서 온갖 물고기를 끌어올리는 것과 같다. 어부들은 그물이 가득 차면 그물을 물가로 끌어올려 놓는다. 그런 다음 앉아서 좋은 것은 추려 통에 담고 나쁜 것은 던져버린다. 세상의 마지막 날에도 이러할 것이다. 그때의 천사가 와서 의로운 자들 가운데서 악한 자들을 가려낼 것이다. 그런 다음 그들을 불구덩이 속에 던져버릴 것이다. 불 속에 던져진 자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내가 한 말을 다 알아듣겠느냐? 제자들이 예,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에 관하여 가르침을 받은 모든 율법 선생은 자기 집 곳간에서 낡은 보물은 물론 새 보물도 꺼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하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기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크게 둘로 나눈다면 한 부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 절대적인 사람들로 이 사람들은 세상을 단지 거쳐가야 할 과정으로 생각하고 언제나 하늘의 부르심에 절대적인 가치를 두는 하늘의 음성, 즉 말씀과 성령에 민감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지혜나 힘으로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도의 구속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가치가 언제나 첫째인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시 이런 사람들 향하여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에 평가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이유인 사람들은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어쩔 수 없지 않느냐라는 변명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태도가 일반적이고 맞는 신앙적 모습이라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마태복음 6장 33절에 주님의 말씀은 허풍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순종한다면 세상에서 절대로 비굴하지 않아도 우리의 인생을 전적으로 책임지실 주님이십니다. 첫 번째로는 31절에 3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천국의 확장성을 비유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확장력과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교회와 개인 모두에게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겨자씨는 손가락 사이에 넣고 만지작거려 봐야 겨우 느낄 정도이고 바닥에나 흙에 뒀을 때는 거의 볼 수 없을 정도로 작지만 심어서 다 자란 경우에는 말을 타고 서 있는 정도 크기에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비유로 사용하신 내용의 핵심은 처음에는 그렇게 있는지 없는지조차 미미한 존재가 마침내는 모든 나물들이 위에 자라서 새들이 깃들 만큼 된다고 하는 천국의 신비성을 말씀하시고자 하신 겁니다. 사실 처음에 복음을 들을 때는 그 내용이 한 사람의 인생을 살아오는 데 있어서 마치 겨자씨 같은 보잘것없는 것처럼 들리지만 마침내 복음의 씨가 자라서 결실할 만큼 되었을 때는 한 인간의 운명 속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게 되고 이제는 그 자란 믿음 속에 다른 사람을 참여시키는 것이 마치 겨자나무의 새들이 깃들이는 데에 이르게 된다는 변화의 사실을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각자 속에 들어온 복음의 씨앗은 그것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복음이라면 자라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와 함께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자란 복음의 나무에 시원한 그늘을 찾을 수 있는 데까지 나 자신의 인생과 다른 사람의 인생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겨자의 특별한 매운맛도 천국의 비유와 관련성이 있을 겁니다. 33절에 비유도 다르지 않습니다. 누룩은 섞인 가루의 성질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데서 복음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양의 비율이 아니라 생명의 능력입니다. 복음이 내 인생 속에 들어와 한 사회 속에 들어와서 온갖 추하고 더러운 모든 것을 온통 신령한 것으로 뒤바꿔버리는 능력을 경험한 복음 속에 사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사실입니다. 누룩이 곡식의 성분을 온통 바꿔버리듯이 우리 각자의 삶을 가치를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경험을 바울이 아닐지라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면 누구나 경험하는 사실입니다. 복음의 씨앗이 여러분의 어떤 가치보다도 커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역할이 여러분들의 삶의 이유가 되고 세상의 모든 욕심과 죄악을 뒤집어 하나님께 드려진 삶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매 순간 경험하고 그 변화된 삶에 상처받고 절망하는 세상의 영혼들이 새들처럼 깃들어 안식을 얻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는 44절에서 46절을 중심으로 천국 가치의 놀라운 귀중성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두 가지 비유도 역시 다르지 않은 비유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밭에 감추인 보화는 알지 못하다가 알게 된 것이고 극히 값진 진주는 자신이 찾아서 만났다는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알지 못했다가 깨닫게 된 사람이나 진리를 찾아 갈망하는 사람에게나 다 일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보배요 가치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의 가치만이 죄진 인생들에게 천국을 사줄 수 있는 유일한 대가이고 또 그것만이 유일한 천국을 살 수 있는 가치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사주신 천국, 그러나 우리 힘으로 살 수 없는 천국이었기 때문에 아무 가치 없고 공로 없는 나에게 영원한 영광의 천국을 거저 사주셨다면 인간적인 입장에서라도 우리는 십자가의 희생의 가치에 합당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지적하는 것처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2절에 비극의 주인공들이었으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전히 바뀜을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13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천국을 보게 되고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든 것은 무엇으로 이것을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은 두 비유 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또는 그 진주를 샀느니라는 사실입니다. 천국은 우리 인생 전체를 투자하고 살 가치가 있고 또 우리 인생 전체를 투자하고 사야만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천국을 사는 데 있어서 계약금 정도만 또 다른 사람들은 천국을 사는 데 있어서 중도금 정도 투자하고 더 진척이 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단계까지 왔어도 아직 천국은 완전히 내 소유가 아닙니다. 나의 모든 소유를 다 지불해 버릴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의 좋은 지위나 재산보다도 못하게 취급하는 사람들을 들어보는데 이 사람들은 아직 천국의 가치를 바로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음에 나타나는 비유에서처럼 마지막에 이르러서야 아차 이것이 아니었구나 라고 깨달을 때는 이미 때는 늦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을 자기 자식만도 못한 것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는데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도 아깝지 않은 귀한 것이 천국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하찮은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가치를 다 지불해도 결코 손해날 것이 없는 귀중한 것임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주신 천국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의 피를 지불하고 이 천국을 나에게 사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47절에서 50절입니다. 천국의 구별을 비유하십니다. 이미 앞의 가라지의 비유의 말미에서도 이 말씀은 선언한 바 있습니다. 천국은 구별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선과 악, 악인과 의인, 구원과 형벌, 천국과 지옥 등등 영적인 가치를 가장 명확하게 구별하는 곳이 또 천국입니다. 마치 갈릴리 아침 해변처럼 밤새껏 바다에 쳤던 그물을 바닷가로 끌어올려서 고기를 선별하는 모습을 세상 역사의 끝에 양과 염소를 분리하여 심판하시는 임금의 비유와 같이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 마치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의 말미에서 말씀하신 내용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물에 들어온 것까지는 차이가 없는데 최종적으로 행선지가 달라지고 있는 겁니다. 이왕의 한 인생을 살고 마지막에 운명이 있다면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경계를 주님으로부터 듣고 있는 겁니다. 형벌이 없다면 의인의 가치가 없고 지옥이 없다면 천국도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은 마지막으로 이 비유들을 제자들 각자에게 확인해 주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51절입니다. 깨달은 한마디가 듣기 좋은 첫마디보다 귀중하고 자신의 진리로 들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천금보다 소중합니다. 천국은 처음에 보이지 않을 정도의 미미한 것이었지만 그것이 싹이 나고 자라나서는 마침내 다른 사람들을 참여시키고 구원할 만큼 우리 각자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 인생을 다 팔아 사야 하고 모든 인생을 그을 만큼 확실한 가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고 이제 주님은 다시 오셔서 천국을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골라내는 이 역사의 마지막에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잠언 위로부터 오는 지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솔로몬은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세 권의 책을 지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잠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솔로몬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구약성경의 잠언을 함께 읽으며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잠언 1장 20절과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네, 오늘은 잠언 1장 20절과 21절 말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되 Truth for Today라는 월간지에 수록된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합니다. 이 잡지는 한 달에 한 번씩 발행되는 영문으로 된 성경 공부 교재인데 저에게는 이 간행물이 책으로 만나는 귀한 선생님입니다. 20절부터 21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지혜는 길거리에서, 광장에서, 시끄러운 길목에서,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사람들을 부릅니다. 지혜라는 고상한 이름을 갖고 있으니까 누구를 불러도 가만가만 부를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큰 소리로 부릅니다. 지혜가 우리를 부르는 장소에 관한 묘사를 보면 예전에 보던 장터의 분위기가 떠오릅니다. 이제는 옛날 장터에서 느끼던 정서를 느끼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만 옛날 장터를 생각하면 우선 떠오르는 이미지는 사람이 많고 시끌벅적하다는 점이죠. 장날에 맞추어 여러 곳에서 모인 상인들이 갖가지 물건을 진열해 놓고는 큰 소리로 재미있는 입담으로 손님을 모으는 것이 그 특징이었던 그 장터의 모습. 그것은 옛날 이스라엘에서도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그 번잡한 곳에서 지혜라는 여인이 큰 소리로 사람들에게 호소합니다. 지혜라는 것은 특정계층에 속한 특별한 사람들만 지닐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옛날부터 있어 왔습니다만은 잠언에서 알려주는 지혜의 속성은 그와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길거리에서, 광장에서 큰 소리로 우리를 부릅니다. 누구나 원하기만 하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지혜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죠. 지혜를 얻으려면 그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차분히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바쁘게 갈 길만 가다 보면 지혜가 큰 소리로 부르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너무 짧은 시간 동안 머무르다 보면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스쳐버릴 수도 있겠죠. 지혜는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우리를 부릅니다. 옛날 번화가의 시끄러운 골목에서는 손님을 끌기 위한 다양한 소리가 어우러져서 울려 퍼졌을 것입니다. 동물들의 울음소리도 들렸을 것이고 술에도 여러 대가 오가는 가운데 매우 복잡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환경에서도 지혜는 소리를 지르며 우리를 불러 세웁니다. 지혜는 굉장히 적극적인 것 같죠? 21절에서는 지혜가 마을 어귀에 나타났습니다. 잠언의 가르침은 가정 안에서 내 아들아 하고 부르는 말로 시작되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젊은이를 가르치는 방법은 가정에 국한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 아버지가 가르치는 활동 영역도 가정에 국한되지 않았다는 점도 또 드러나죠. 하나님의 지혜는 가정뿐 아니라 공동체를 통해 전해져야 합니다. 가정에서 전하는 교훈과 지혜가 강력하고 지속적인 영향을 끼치는 이유는 그것이 말뿐만 아니라 본보기를 통해서 전해지기 때문이죠. 자식을 가르치려고 노력하다 보면 아 부모인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나를 돌아보게 될 때가 많습니다. 나의 행동이 자식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깨닫게 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보면 가정은 자식을 가르치는 곳이기도 하지만 부모가 배우는 곳이기도 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젊은이들에게 교훈을 전하는 장소는 가정에 국한되지 않고 성문이나 마을 어귀로 확장되어 있었습니다. 앞으로 잠언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이러한 사실을 거듭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문 어귀에서 심각한 토론을 하기도 하고 재판까지 진행했습니다. 지혜가 자연스럽게 모아지는 광장이었던 것이죠. 옛날에는 도시를 성으로 둘러싸서 보호했기 때문에 장사를 하고 토론을 하고 재판을 하기 가장 좋은 장소는 아무래도 그 성을 드나드는 성문 근처였던 것 같습니다. 성문 어귀에서 토론이 이루어지는 장면을 욥기의 기록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욥기 29장에는 욥이 과거에 자기가 이웃 사람들에게 존경과 칭송을 받던 시절을 회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은 친구들과의 긴 논쟁을 끝낸 후에 욥의 마지막 발언이 나오는 부분인데요. 나름대로 의로운 삶을 살고 이웃에게 존경을 받던 사람에게 이유를 알 수 없는 온갖 시련이 밀어닥치면은 욥과 같은 말이 저절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다 약한 사람들이니까요. 욥이 자기가 존경받던 시절을 회상하는 내용을 욥기 29장 7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때에는 내가 성문회관에 나아가거나 광장에 자리를 잡고 앉으면 젊은이들은 나를 보고 비켜서고 노인들은 일어나서 내게 인사하였건만 원로들도 하던 말을 멈추고 손으로 입을 가렸으며 귀족들도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기나 한 것처럼 말소리를 죽였건만 내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내가 한 일을 칭찬하고 나를 직접 본 사람들은 내가 한 일을 기꺼이 자랑하고 다녔다. 내게 도움을 청한 가난한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구해주었는지 의지할 데가 없는 고아를 내가 어떻게 잘 보살펴 주었는지를 자랑하고 다녔다. 비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도 내가 베푼 자선을 기억하고 나를 축복해 주었다. 과부들의 마음도 즐겁게 해 주었다. 나는 늘 정의를 실천하고 매사를 공평하게 처리하였다. 나는 앞을 못 보는 이에게 눈이 되어주고 발을 저는 이에게는 발이 되어주었다. 궁핍한 사람들에게는 아버지가 되어주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하소연도 살펴보고서 처리해 주었다. 네, 욥의 발언에서는 말로 표현하기 힘든 안타까움과 좌절과 한계가 느껴집니다. 욥이 훌륭한 사람이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절대자인 하나님 앞에서 입을 다물 수 있게 되기까지는 더 철저하게 낮아지는 경험과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방금 읽은 욥의 발언에서는 그 당시 성문 입구에서 이루어지던 일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젊은이들과 노인들이 모두 모이는 그 광장에서는 도움을 청하는 가난한 사람들도 있었고 무엇인가를 하소연하는 사람들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환경 속에서 공동체 어른들의 지혜가 종합적으로 발휘되는 재판이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마을 어귀에서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만나려 하면서 애쓰는 지혜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이 이루는 공동체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오늘날의 하나님의 백성이 모이는 곳은 지역교회 예배 처소입니다. 여러 가지 여건으로 모이기가 쉽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의 백성은 최대한 모이는 것이 좋습니다. 함께 모여서 신앙의 어른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이룰 때 하나님의 지혜가 그 안에 가득하여 각각의 지체가 더 튼튼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이 가정에서 부모님이 들려주는 훈계와 법도뿐 아니라 거리와 광장에서 지혜가 부르는 큰 소리를 만날 수 있었듯이 오늘날의 젊은이들이 지역교회 안에서 지혜가 크게 부르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